VOA 세계뉴스입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남부에서 군사작전에 나설 경우 민간인의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고 존 파이너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밝혔습니다. 파이너 부보좌관은 어제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민간인 피해가 계속되는 데 대해 미국이 군사장비의 지원과 관련해 이스라엘에 제한을 가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파이너 부보좌관은 공개석상에서 법적 결정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이스라엘은 현재 직면한 위협에 맞서 자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기에는 가자지구 남부로 피신했다고 이스라엘이 주장하고 있는 하마스의 지도부를 추격할 권리도 포함된다면서 다만 이 과정에서 최근 이스라엘의 통보에 따라 남부로 피신했던 수십만 명의 민간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파이너 부보좌관은 그러면서 이들 민간인들의 피난처와 양측 간 교전 지역의 특정 등 민간인 보호 강화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의 본부가 있다고 주장했던 가자지구 북부에서 약 35개의 하마스 지하 갱도망 출입과 로켓 발사기 7문, 다양한 무기와 탄약고 등을 발견했다고 이날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한 많은 테러리스트들을 제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이 운영하는 가자지구 내 학교 두 곳이 하루 사이 공격을 받아 수십 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어제 성명을 통해 안전을 위해 유엔 시설에 머물던 중 죽거나 다친 사람들은 주로 여성과 어린이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가자지구의 전투가 격화하면서 수십만 명의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가자지구 전역의 유엔 시설에 몸을 숨길 곳을 찾고 있다면서 유엔 시설들을 침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분쟁은 충격적이면서도 용납할 수 없는 숫자의 민간인 희생자를 내고 있다며 양측이 즉각 휴전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한편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은 이날 암만에서 가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의 회담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한 추악한 전쟁이라고 밝히면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의 군사작전은 자위권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압둘라 2세 국왕은 국제사회가 가자지구 내에 즉각적인 휴전을 추진해 이 같은 인도주의적 재앙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오늘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열차편으로 이날 수도 크리오에 도착한 오스틴 장관은 소셜미디어 X에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여기에 왔다면서 미국은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자유를 위한 싸움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현재와 미래 모두 계속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번 방문 중 우크라이나 지도부와 만나 미국 정부의 안보 지원 약속을 거듭 강조하는 한편 우크라이나의 미래 전략에 대한 장기적 비전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미국 국방부가 보도자료에서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또 이번 주 후반 화상으로 열리는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 회의 주요 의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제 저녁 영상연설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신속한 작전에 변경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루스템 우메로우 국방장관과의 논의를 통해 관련 우선순위가 정해졌다면서 다가오는 변화를 위해서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미 국가 아르헨티나에서 어제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극우 성향의 하비에르 밀레이 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밀레이 후보는 이날 개표가 99% 넘게 진행된 상황에서 55.69%의 득표를 기록한 반면 중도 좌파 성향의 세르히오 마사 현 재무장관은 44.3% 득표에 그쳤습니다. 밀레이 후보는 앞서 지난달 본선 투표에서는 29.99%를 득표해 36.78%를 얻은 마사 후보에게 밀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1위와 2위 후보가 맞붙는 이날 결선 투표에서 10%포인트 넘는 격차로 마사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투표율은 76%대였습니다. 밀레이 후보는 당선 확정 뒤 행한 연설에서 143%대의 연평균 물가상승률 등 위기에 빠진 아르헨티나 경제 회복을 위한 신속한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언어 현대 언어 협회가 2016년부터 2021년 사이에 미국 대학에서의 외국어 프로그램 변화 추이를 발표했는데요. 미국 대학의 외국어 강좌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체 140만 개 정도였던 미국 대학의 외국어 프로그램이 6년 사이에 120만 개로 줄었는데 이 언어별 추이와 배경 또 영향을 분석한 정치 전문 매체 악시오스의 기사 오늘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변화 추이를 담은 그래프를 보면은 71만 3천 개 달했던 스페인어 수업이 6년 사이에 18% 정도가 줄었습니다. 58만 5천 개가 됐고요. 강의가 제일 많이 사라진 것은 독일어. 8만 개에서 33%가 줄어든 5만 3천 개가 됐습니다. 스페인어 다음으로 수강생이 많았던 프랑스어도요, 아랍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와 함께 강의 수가 20% 이상 줄었고요. 2016년에 5만 4천 개 강의가 등록됐던 중국어 14%가 줄어서 2021년 기준 4만 6천 개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외국어에 대한 관심이 예전 같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이 STEM이라고 통칭하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 계열 전공의 대학 투자가 늘면서 상대적으로 언어 프로그램이 줄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이 창의적인 생각과 다양한 직업 가능성이 있고 또 다른 문화를 즐길 수 있게 하는 언어 프로그램이 줄어들면 장기적으로는 미국 사람들의 지적 능력 향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악시오스는 눈에 띄기에 줄고 있는 대학의 외국어 강좌 가운데 이 미국 수화 언어 그리고 한국어가 늘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특히 한국어 강좌는 6년 사이에 강좌 수가 40% 가까이 늘어서 19,300개로 집계가 됐는데요. K-POP과 K-드라마가 이끈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덕분으로 풀이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이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 주간 코너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재밌었어요. 강아지 만드는 거요.
재밌었어요. 근데 너무 재밌었고요.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고.
네, 서울 노원구에 한국 사람 누구나 이 나무 공예를 배워볼 수 있는 체험장이 열렸다고 합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헬로우 서울에서 자세한 이야기 만나보시죠.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11월 20일 월요일이고요. 아침 8시 8분이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상 4도, 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11월 21일 화요일에 북한, 평안도와 황해도는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고요. 함경도는 저녁부터 흐려집니다. 내륙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으로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화요일의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6도입니다. 최고는 영상 6도에서 18도 사이로 낮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개성과 함께 영하 1도입니다. 함흥과 청진은 0도고요. 원산은 3도, 중강 영하 5도, 해산 영하 7도입니다. 낮에는 평양과 개성 13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의주가 12도, 함흥 18도, 원산 16도, 청진 12도입니다. 중강의 낮 최고 8도, 해산은 10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맑겠습니다. 앞바다 물결 1에서 2.5m로 오전에 물결이 높겠고요. 먼바다 3m까지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거나 흐립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m, 먼바다 1.5m로 일겠습니다. 11월 21일 화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잡혀있는 인질들 석방 협상이 거의 성사 단계라고 미국과 이스라엘 관리가 밝혔습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에서 극우 성향의 하비에르 밀레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페인의 페드로 산체스 총리 대행이 연임에 성공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분쟁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붙잡혀 간 그 인질들을 석방하는 협상이 지금 거의 성사 단계라고요?
네. 미국과 이스라엘 관리가 방송 회견에 나와서 전한 내용입니다. 먼저 존 파이너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19일 미국 ABC 방송과의 회견에서 인질 수십 명을 석방하는 합의가 며칠 안에 마무리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런 관리들이 합의를 마무리하고 있고 협상이 분명하게 매우 민감한 단계에 다다랐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 마무리 단계라는 그 합의 내용이 조금 알려진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파이너 부보좌관은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예.
한편 백악관의 한 관리는 매우 민감하고 복잡한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지금 하마스에 잡혀있는 인질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모두 240명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파이너 부보좌관은 미국 정부가 인질 대다수가 살아있고 또 합의가 되면 상당수가 풀려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는데요. 같은 날 미국 MBC 방송과의 회견에서는 구체적으로 12명보다는 훨씬 많은 숫자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 인질 석방 협상에 대해서 나온 얘기가 있습니까?
네, 마이클 헤르조그 주미 이스라엘 대사가 19일 미 ABC 방송과의 회견에서 많은 인질이 며칠 안에 석방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하지만 구체적인 협상 내용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 인질 일부를 석방하는 대가로 전투를 일시 중단한다는 얘기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헤르조그 대사는 인질 석방을 위해서 며칠 동안 전투를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이번 인질 석방 협상을 카타르가 중재를 하고 있는데 카타르 쪽에서는 나온 얘기가 있습니까?
네, 카타르 정부는 19일 인질 석방 협상이 진전됐고 아주 사소한 실무적인 문제들만 남았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세부 사항이라든지 시간표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아랍의 몇 나라 외무장관이 중국 베이징에 모여서 이번 사태를 논의했다고요?
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그리고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이 베이징에 모여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이번 사태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왕 부장은 이 가자지군의 인도적 재앙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긴급하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는데요.
네.
앞서서 사우디 외무장관은 왕 부장에게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을 막기 위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가자 지구에서 가장 큰 병원인 알시파 병원에 이스라엘군이 포위를 하면서 병원의 신생아들, 특히 그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들 생명이 위험하다는 소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아이들이 모두 다른 병원으로 이송이 됐네요.
네. 유엔과 팔레스타인 적신호사가 협력해서 이 알시파 병원에 있던 미수가 31명을 이 라파 국경을 통해서 이집트 병원으로 모두 옮겼습니다.
네네.
앞서서 이 병원의 전기가 끊긴 탓에 이 인큐베이터 작동이 중단되면서 이 안에 있던 이 미숙아들의 생명이 위험에 빠졌는데요.
네.
결국 이들 미숙아들 가운데 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자, 지난 주말에는 또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안에 있는 난민촌 공습해서 논란이 됐죠.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큰 난민촌인 자발리아에 있는 유엔 학교 두 곳을 공습했습니다.
네.
이들 학교가 피난민들을 수용하고 있었는데요. 이 공습으로 8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네. 팔레스타인 보건당국이 전했습니다. 또 자발리아 난민촌 인근에 있는 인도네시아 병원도 공습을 받아서 환자들을 포함해 12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보건당국이 20일 밝혔습니다.
예.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 이스라엘이 유엔 학교 공습한 것 강하게 비난했네요.
네, 구테우스 총장은 유엔 학교 두 곳이 공격받은 것에 크게 충격을 받았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네.
그는 전투가 격화하면서 팔레스타인 민간인 수십만 명이 유엔 시설들로 대피했다면서 유엔 구역은 침범할 수 없는 곳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예멘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과 연계된 그 배를 나포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란이 지원하는 후티 반군이 19일 홍해 남부에서 한 화물선을 나포했는데요. 네. 이 화물선이 한 이스라엘 부호가 세운 회사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원 중에 이스라엘 사람은 없다고 하는데요. 후티 반군 측은 이 이스라엘과 연관된 선박을 계속 나포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아르헨티나로 갑니다. 자,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 극우 성향 후보가 당선됐다는 소식이죠?
네, 19일 치러진 아르헨티나 대선 결선 투표에서 야당인 자유전진연합 하비에르 밀레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밀레이 후보가 약 56%를 득표해 44%를 얻은 집권 여당 소속인 세르히오 마사 후보를 눌렀습니다.
네.
밀레이 당선인이 1차 투표에서는 마사 후보에게 뒤졌는데요. 하지만 이 결선 투표에서 다른 보수 세력과 연대해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이제 대통령 당선이 된 밀레이 후보가 오는 12월 10일에 취임합니다.
네. 자, 이번 아르헨티나 대선은 국제사회도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네, 현재 아르헨티나가 이 극심한 경제 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탓에 이번에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지가 큰 관심사가 됐는데요. 이 밀레이 후보는 또 이전에 보지 못한 이 과격한 공약들을 들고 나오면서 또 큰 화제가 됐습니다.
예. 자,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대통령 당선인 어떤 공약을 내놨었습니까?
네, 그는 정부 규모를 대폭 줄이고 페소 대신에 미국 달러화를 도입하며 중앙은행을 없애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네.
또 사회적으로는 보수적인 정책들을 내놨는데요. 학교 내 성교육, 또 아르헨티나 의회가 지난 2020년에 합법화했던 낙태의 금지, 그리고 자유로운 총기 휴대 합법화 등을 내세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장기 매매 허용, 보건 시스템 민영화, 연금 지출 감축, 외국인 입국 제한,
네.
그리고 주요 무역 상대국인 중국 그리고 브라질과의 관계 단절 등의 공약도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공약이 상당히 좀 격한 것도 있고 대중영합주의, 포퓰리즘이라고 하죠. 부합하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맞습니다. 이 집권 여당의 마사 후보도 바로 그 점을 공약했는데요. 그는 이 밀레이 당선인의 공약이 보건이나 교육을 포함한 공공서비스와 많은 사람이 의존하는 복지 프로그램을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네.
마사 후보는 또 이 밀레이 당선인의 공격적인 발언들을 지적하면서 그가 유세장에서 종종 이 체인소, 이 쇠톱을 갖고 다니는 것을 들어 이 밀레이 당선인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왜 쇠톱을 갖고 다녔답니까?
네, 이게 정부 지출을 많이 잘라내겠다는 뜻으로 쇠톱을 갖고 다녔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군요.
그렇습니다. 이 올해 밀레이 당선인이 올해 53살인데요. 이 경제학자 출신으로 유명한 이 TV 패널로도 활동했고요. 지난 2021년에 의회에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과격한 발언이나 공약으로 논란이 많았던 이 밀레이 후보가 대통령 당선인이 된 건데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르헨티나의 심각한 경제 문제 때문입니다. 이 아르헨티나가 잘 아다시피 오랫동안 이 천문학적인 물가 상승을 비롯해서 경제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네네.
특히나 이 집권당의 마사 후보가 이 경제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물가가 140%나 폭등했고요. 또 빈곤이 심해지는 등 국민들 살기가 훨씬 힘들어졌는데요. 그래서 유권자들은 집권당과 유력 야당의 등을 돌리고 이 과격한 공약을 내세운 밀레이 후보를 선택한 겁니다.
네. 자, 밀레이 당선인은 그동안 아르헨티나 정치권에서는 완전히 비주류지 않았습니까? 기존 주류 정당 후보들이 이 비주류 후보한테 밀린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간 아르헨티나에서 이 좌파나 우파 정당들이 여러 차례 집권했는데요.
예.
모두 이 아르헨티나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 좌우 주류 정당이 실망한 유권자들이 이 밀레이 후보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도하면서 그에게 표를 던진 겁니다.
네, 이제 곧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이 될 밀레이 당선인 승리가 확정된 뒤에 어떤 얘기했습니까?
네, 지지자들에게 아르헨티나 상황은 급박하고 우리나라는 급격한 변화를 필요로 한다면서 여기에는 점진주의라든지 미온적인 조처의 여지가 없다라고 일갈했습니다.
네. 그런데 밀레이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 내세운 그 공약들 실현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많은 전문가는 앞으로 이 밀레이 당선인이 공약을 실행하는데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지적합니다.
네네.
현재 이 아르헨티나가 처해 있는 여건 탓이 그렇다는 건데요. 이런 지적을 의식해서인지 또 밀레이 당선인 진영에서는 벌써 이 기존에 했던 공약과는 좀 결이 다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 밀레이 당선인이 자신의 공약을 앞으로 얼마나 지킬 수 있을지 또 주목됩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의 페드로 산체스 총리 대행 연임에 성공했다는 소식이죠?
네. 산체스 총리 대행이 지난 16일 스페인 하원에서 치러진 총리 인준 투표에서 가까스로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전체 하원의원 350명 가운데 찬성이 179표, 반대가 171표였는데요. 그래서 지난 몇 달 동안 이어졌던 이 불안정한 대행 체제가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스페인이 그동안 총리 대행 체제였군요.
네, 지난 7월에 치른 이 조기 총선 결과 때문입니다. 원래 이 산체스 총리 대행이 지난 2018년부터 이 총리직을 수행해 왔는데요.
네.
그런데 지난 5월에 열린 지방선거에서 이 산체스 총리가 이끄는 사회노동당이 졌습니다.
네.
여기에 따라서 원래 12월로 예정됐던 총선을 앞당겨서 7월에 치르는 수를 뒀는데 여기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 중도 우파 정당인 국민당이 137석을 확보해서 제1당이 됐고요.
네.
이 사회노동당이 121석을 얻어서 2당으로 밀려났습니다.
네. 그러면 제1당이 된 국민당이 연립정부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당의 알베르토 누네스 페이오 대표가 여러 군소정당과 더불어 이 구구정당인 복수와도 손을 잡았는데요.
예.
그런데 여기에 반발해서 또 등을 돌리는 정당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결국에 이 페이오 대표가 지난 9월에 치른 총리 인준안 표결에서 과반을 얻지 못해서 총선에 이겼는데도 총리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회노동당이 연정을 구성할 기회를 잡은 거네요.
맞습니다. 산체스 대표가 연정 구성권을 부여받고 이 총리 대행직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 사회노동당이 카탈루냐, 바스크 지역 정당들과 또 좌파 연합인 수마르 또와 연정 구성에 합의를 했고요. 이는 결국 16일 총리 인준안 표결에서 지지표로 이어졌습니다.
네. 그 연정 협상 과정에서 별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까?
네, 산체스 총리가 이 카탈루나 분리주의 정당 쪽 지지를 얻는 대가로 지난 2017년에 이 카탈루나 분리 독립 시위에 가담한 사람 등 이 수십만 명을 사형이나 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네.
그러자 야권은 물론이고 시민사회에서 이 조처가 위헌이라고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페인 사법부도 산체스 총리 사면기획이 견제와 균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산체스 총리는 그럼 이런 비판에 어떤 입장인가요?
네, 이 카탈루나 분리독립 운동자들에 대한 사면이 사회통합과 상처치유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와 용서를 통해서 스페인 통합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는데요. 하지만 이 스페인을 해체하는 투표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방금 얘기가 나온 이 카탈루냐 분리 독립이라는 게 스페인한테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죠.
네, 여기가 이 스페인 북동부에 있는 자치주인데요. 이 주도가 유명한 바르셀로나시입니다.
네.
전통적으로 스페인으로부터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2010년대 들어서 그런 주장이 더 커졌는데요. 그러면서 바로 2017년에 이 수십만 명이 가담한 대규모 분리주의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당시에 이 카탈루냐 주민들이 이 분리독립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했는데요. 90%가 찬성했습니다. 특히나 이곳이 이 스페인에서 가장 이 부유한 주의 하나인데 이들이 분리해 나가면 스페인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스페인은 총리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4년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이 카탈루냐에서 다시 이 독립 움직임이 일어나면은 연정이 붕괴될 붕괴될 가능성이 있어서 산체스 총리가 임기를 다 채울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전례를 보면요. 스페인 야권이 단합해서 이 산체스 총리 불신임안 통과를 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페인 의회 역사상 총리 불신임안이 통과된 거는 지난 2018년에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 때가 유일한데요. 이때 불신임안을 주도했었던 이 당시 제1야당의 산체스 대표가 총리직에 오른 겁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욱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순서입니다. 오택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소식인가요?
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부인 로잘린 카터 여사가 19일 향년 96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국 연방교육부가 반유대, 반이슬람주의에 관여한 학교를 조사한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입니다. 2024 내년 대선에서 공화당 내에 압도적인 지지율 유지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텍사스주에 갔다는 소식부터 보죠.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대선 유세차 19일 그 텍사스주 에딩버거를 찾아서 이 주의 방위군 병사들과 만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날 방문에는요, 그레그 에버 텍사스 주지사가 동행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텍사스주 방문에서 아주 큰 선물 받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에버 주지사가 내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라고 이렇게 밝힌 겁니다. 에벗 주지사는요, 특히 강한 국경 안보를 주장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자, 텍사스 에벗 주지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한 겁니까?
네, 에벗 주지사는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도 아래에서는 미국이 지속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면서 우리는 국경을 안전하게 만들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벗 주지사는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국경 안보를 주장하는 인물인데요. 지난해 4월 이후에 뉴욕에 18,500명 그리고 시카고에 13,500명 등 지금까지 텍사스주 내 이주민 약 5만 2천 명을 버스 등에 태워서 다른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시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은 강력한 이민 정책을 복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된다면 복원하겠다고 하는 그 구체적으로 그 이민 정책이 어떤 건가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에 시행했었던 그 멕시코 잔류 정책을 복원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정책은요, 미국에서 망명을 신청한 이주자 가족들도 이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멕시코에 돌아가서 거기서 기다리도록 한 것으로 바이든 정부는 취임 후 이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요, 또 이 불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수백만 명의 이주민들을 추방할 것이라고도 말했고요. 또 이 불법 이주민이 미국에서 출산했을 때 그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보수 진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그 개방적인 이민 정책 때문에 너무나 많은 그 이주민이 미국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면서 국경 안보 강조하고 있는데, 자, 국경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붙잡혔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2021년 이후에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붙잡힌 사람들은 500만 명이 넘습니다. 자국의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인 혼란을 피해서 미국으로 오려는 사람들인데 쿠바나 아이티, 뭐 니카라가, 베네수엘라 등 이 중남미 국적이 대다수입니다.
네, 이 에벗 주지사의 지지를 얻은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합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게 굉장히 큰 의미다 이렇게 반겼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요, 이어서 에벗 주지사에게 텍사스나 애리조나 혹은 다른 어느 지역도 더 이상 이 국경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소식 하나 더 보죠. 콜로라도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한 그 대선 경선 관련 판결이 나왔죠.
네, 콜로라도주 연방법원의 그 사라 윌리스 판사는요, 지난 17일 판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출마를 금지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콜로라도 유권자 모임은 수정헌법 14조 3항을 근거로 들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기 해당한다면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 경선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네,
그 수정헌법 14조 3항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조항은요, 이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한 공직자나 적에게 원조나 편의를 제공한 자는 공직에 오를 수 없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원고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그렇게 시도한 혐의로 형사 기소된 것이 여기에 적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월리스 판사는 이번 판결에서 이 조항을 적용받는 공직자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캠프의 스티븐 청 대변인은요, 미국 유권자들은 그들이 선택한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는 그런 헌법적 권리가 있다라면서 이번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콜로라도주 법원의 이번 판결에 앞서서요, 미네소타주와 그리고 미시간주에서도 이것과 비슷한 소송이 있었는데요. 두 주의 법원 모두가 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네. 자, 내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 다시 대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에 대한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 나왔죠. 어떻게 되십니까?
네, 최근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런 가상 양자 대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서 발표되고 있는데요. 대부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근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는 미국 NBC 뉴스가 발표한 것으로 지난 19일에 나왔는데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46%로 바이든 대통령의 44%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습니다. 이 매체가 실시한 지난 7월의 여론조사에서는요, 바이든 대통령을 뽑겠다라는 그런 응답률이 49%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택하겠다는 응답률 45%를 앞섰는데요. 4개월 만에 그 결과가 뒤집어졌습니다.
네. 다른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도 볼까요?
네, 이에 앞서서는 퀴니피엑 대학 여론조사가 발표됐는데요. 여기서 이 두 사람의 가상 양자 대결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48%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46%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 업체인 유고브에서도 이것과 좀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률은 42%였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률은 44%였습니다. 하지만 내년 대선까지는 아직 1년이 남은 만큼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대결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부인 로잘린 여사의 별세 소식이네요.
네, 카터 센터는 19일에 로잘린 여사가 이날 오후 2시 10분쯤 자택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고 발표했습니다. 향년 96세였습니다.
네, 자, 로잘린 여사 최근에 건강이 크게 나빠졌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로잘린 여사는 지난 5월에 치매 진단을 받았고요. 그리고 지난 17일부터는 이 죽음을 눈앞에 둔 중환자들을 돌보는 그 호스피스 케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간 지 이틀 뒤에 세상을 떠난 겁니다.
네, 평생을 같이 한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카터 전 대통령 슬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텐데, 이 부인이 별세한 후에 성명을 내셨더군요.
네, 카터 전 대통령은 성명에서요, 로잘린은 내가 이룬 모든 것에 있어서 동등한 파트너였다라면서 로잘린은 내가 필요할 때 현명한 지침과 격려를 보내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로잘린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항상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라면서 부인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표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1946년 부부의 연을 맺었고요. 이후에 77년을 함께 해왔습니다.
네. 자, 이제 홀로 남은 카터 전 대통령 역시 고령이고 병중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최장수 전직 대통령으로 지난달에 99세 생일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카터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도 좋지가 않은데요.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이 현재는 간과 뇌까지 전이된 상황으로 지난 2월부터는 조지아주에 있는 자택에서 호스피스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로잘린 여사는 백악관 영부인으로 있으면서 정치적으로도 꽤 큰 영향력을 행사했었죠.
맞습니다. 로잘린 여사는 카터 전 대통령이 1977년에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함께 백악관에 입성했습니다. 다른 영부인들과는 달리 강요 회의에도 참여하고요. 또 중요한 국가 사안에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냈고 이게 대통령 해외 순방에서도 그런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었는데요. AP 통신은 당시 참모들이 이런 로잘린 여사를 두고 공동 대통령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로잘린 여사의 별세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애도를 전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9일 밤에 이 대통령 전용기에 오르면서 기자들에게 카터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그 진실성을 지녔고 로잘린 여사 역시도 마찬가지였다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의 공동 추모 성명을 내고요. 로잘린 여사는 평등한 권리와 더불어서 여성과 소녀를 위한 기회를 주장했을 뿐 아니라 모든 이의 정신건강을 지지하는 대변인이었다라면서 이 사회에 가장 필요한 일들을 다루려고 큰 노력을 해왔다고 기대했습니다.
네, 전직 대통령들도 애도의 메시지 보냈죠?
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부부도 성명을 내고요. 로잘린 여사는 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데 중요한 업적을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사회관계망을 통해 올린 성명에서요. 로잘린 여사가 전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감사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영부인으로서뿐만이 아니라 이후 카터 센터 등을 통해서 국가에 큰 공헌과 유산을 남겼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도 로잘린 여사가 영부인으로 있을 때 어린이 예방접종에 대한 지도력으로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면서 그 업적을 기대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분쟁으로 미국 내 학생들 사이에서도 분열이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미국 연방교육부가 반유대주의와 반이슬람에 관여된 몇몇 학교 조사하기 시작했다고요?
네, 미국 연방교육부는 16일 반유대주의와 반이슬람 형태의 차별과 괴롭힘 관련한 보고가 급증하면서 이와 관련된 6개 대학과 1개 학군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해당 교육기관이 1964년 민권법 제6장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민권법 6장은요, 인종과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연방교육부의 조사 대상 목록에 있는 학교 어디입니까?
네, 동부 명문인 그 아이비 대학으로 꼽히는 그 코넬 대학교와요, 그리고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또 콜럼비아 대학교가 포함됐고요. 또, 웨즐리 칼리지와 라파에트 칼리지, 그리고 과학 및 예술 발전을 위한 쿠퍼 유니온 등 6개의 학교가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캔자스주의 메이즈 학군이 여기에 포함됐는데요. 총 7곳 가운데 5곳이 반유대주의, 나머지 두 곳이 반이슬람과 관련된 공격이 보고됐다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
네. 특히 얼마 전에 이 코넬 대학교에서는 한 재학생이 유대인 협박 게시글을 올려서 체포된 적이 있었죠.
네, 코넬대는 지난달 29일에 학교와는 무관한 웹사이트에 그 교내 유대인 단체를 위협하는 그 일련의 메시지가 게시됐다고 밝혔는데요. 코넬대는 즉시 교내 경찰을 출동시키는 것과 동시에 혐오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을 연방수사국 FBI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10월 31일 뉴욕 남부지검은 타인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겠다는 협박글을 게시한 혐의로 21살의 코넬대 대학 재학생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 내에 그 반유대주의, 반이슬람 그 차별과 괴롭힘이 어느 정도나 많아진 겁니까?
네, 먼저 반유대주의 관련 사건을 보면요. 미국의 대표적인 유대인 단체인 반명예훼손연맹은 지난달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이후에 약 2주간 미국 내 반유대주의 사건이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388%나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가 집계한 그 312건의 반유대주의 사건 중 약 190건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그러면 반이슬람 관련 사건은 어땠습니까?
네, 미국 이슬람 관계협의회는 지난달 7일부터 약 16일 동안에 미국 전역 무슬림으로부터 774건의 도움 요청이나 혐오 사건 보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와 대비해 봤을 때 182% 급증한 수치입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 조직 가운데 미국인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서가 있습니다. 바로 국세청 IRS입니다. 미국인들은 대부분 매년 IRS에 세금 보고를 하기 때문에 IRS는 미국 사람들이 자주 접하는 기관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재무부 산하기구 첫 번째 순서로 IRS, 국세청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아이아르에스는 자체 웹사이트에서 자신들 역할을 대다수 납세자가 세법을 지키는 것을 돕고 이에 따르지 않는 소수의 사람에게는 응당한 비용을 치르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아이아르에스는 구체적으로 개인이나 기관에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규정을 통해 납세자들의 준법 여부를 확인하며 세금 보고 내용이 정확한지 감사합니다. IRS는 특히 소득세나 증여세, 상속세, 법인세 같은 연방세만 담당하며 지역정부 세금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IRS의 기원은 남북전쟁 시기인 지난 186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해 7월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 역사상 최초로 소득세를 도입하고 내국세 징수와 관리를 담당할 기관의 수장 직위를 재무부 안에 만드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IRS가 출범했고 이듬해 IRS는 내국세 수입으로 약 4천만 달러를 징수했습니다. 하지만 소득세 부과는 법원에 의해 위헌으로 규정됐고 결국 1868년부터 1913년까지 정부 세수의 90%는 포도주 등 주류와 담배에서 나왔습니다. 1913년 수정헌법 16조가 최종 비준돼 연방의회가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면서 IRS는 큰 전기를 맞이했습니다. IRS 웹사이트에 따르면 1953년까지 IRS는 국세국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이에 조직 개편에 따라 이름을 지금의 국세청으로 변경했습니다.
Appearing before the House Ways and Means Committee just 2 days after his resignation, outgoing IRS Acting Commissioner Stephen Miller came under fire from Republican lawmakers.
현재 IRS는 크게 대기업 및 국제업무, 소기업 및 자영업자, 면세 및 정부기관, 임금 및 투자를 담당하는 부서로 구성됐습니다. 지난 2022 회계연도에 IRS는 약 5조 달러 이상의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또 약 2억 6천만 건 이상의 세금 보고 신청을 처리했고 약 6,417억 달러 이상의 세금을 환급했습니다. 2022 회계연도 IRS의 실제 지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활동 지원 기금을 포함해 약 143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또 이 기간 IRS 정규직 직원 수는 약 7만 9천 명이었습니다. 현 IRS의 수장은 50대 데니얼 워펄 청장입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재무부 산하기관인 IRS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소품부터 큰 가구까지 집에서 직접 사용할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이 늘고 있답니다. 늘 쓰는 물건을 만들면서 애착도 갖고 성취감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매력이라는데요. 서울 노원구에 목공예를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사람들의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변화하는 한국의 모습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 오늘은 불암산 목공의 체험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자, 이제 여섯 개가 다 박았으면은 아래 다 내려놓으시고 그 연필선과 모서리를 정확하게 맞춰주셔야지만 못이 옆으로 삐져나오지 않습니다.
어머님은 양쪽을 꾹 눌러주세요.
개 반만 가볼게요.
수강생들이 김종현 목공 지도사의 안내에 따라 강아지 책꽂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엄마와 함께 찾아온 초등학생 수강생은 느리지만 꼼꼼하게 못질하고 있는데요. 최근 노원구는 불암산 자락의 새솔공원에 불암산 목공의 체험장을 조성했습니다. 한국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체험 공간인데요. 먼저 조성 취지 노원구청 여가도식과 여가시설 운영팀의 서지한 주무관에게 들어봅니다.
목공의 체험장은 목재에 대한 기초 지식과 다양한 목공 체험을 제공하고자 세워진 곳이고요. 이제 옆에 새솔공원도 같이 있거든요. 공원이랑 함께 이제 자연도 느끼고 목공의 체험도 같이 할 수 있는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이 된 곳입니다. 사실 목공예 하면은 보통 이제 남자분들이나 이렇게 어른들이 많이 오실 줄 알았는데 중년의 여성분들이 다 같이 뭐 단체로도 많이 오시고 그 모임을 하면서 이제 같이 체험해보자 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오셔가지고 너무 이렇게 재밌다고 사실 그렇게 여자분들이 망치질을 하고 뭐 이런 게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막 망치질도 해보고 뭔가를 만들어내면서 성취감도 느끼고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불암산 목공의 체험장의 문을 본격적으로 열기 전에 약 한 달간 시범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기간 동안 부족한 점을 보완하며 수강생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자세한 얘기 김종현 목공의 지도사입니다.
불암산 목공의 체험장은 이제 9월 18일 날 개장을 해서 10월 31일까지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쳤고 그 다음에 11월 1일부터 정식 오픈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체험 목공과 실용 목공으로 진행을 하는데 화, 수, 목요일은 실용 목공 그리고 나머지는 체험 목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오후에는 저희가 부재 재료를 좀 준비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휴장을 하고요. 체험 목공은 못과 망치 그리고 목공 본드를 사용을 해서 완성을 하고 실용 목공은 이제 나사못, 전동 드릴, 전동 드라이버, 전동 샌딩기를 사용을 해서 체험 목공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목공예를 처음 해보는 초보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쓰이는 재료와 도구에 따라 이 체험 대상도 달라지는데요.
체험 목공은 이제 초등학교 이상 누구나 가능하지만 실용 목공은 저희가 고등학생 이상 성인으로만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동 기구를 사용을 하다 보니 안전이라든지 위험 부분에서 좀 어린 학생들은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성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체험장은 이제 구청에서 운영을 하는데 영리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소정의 비용은 발생이 됩니다. 체험료와 재료비로 구분이 돼서 체험료는 1인당 2,000원 그리고 재료비는 체험하는 품목에 따라서 3,000원에서 5,000원까지 좀 다르게 나눠져 있고요.
제가 찾아간 날에는 체험 목공이 진행됐습니다. 수강생들은 여러 체험 목공 가운데서도 어떤 소품을 만들지 정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 가장 잘 나가는 품목 중에 하나인데 강아지 책꽂이라고 해가지고 소형 책꽂인데 일단 생긴 게 굉장히 예쁘게 아이들이 선호하는 그런 모양으로 돼 있고 그걸 갖다가 대략적으로 1시간 정도 진행을 했고 지금 마지막 단계 사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렵지는 않고요. 저희가 목공에 처음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망치도 이제 처음 잡아보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잘 못할 것 같다. 뭐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많이 오시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저희가 이제 오시면은 망치 잡는 법 그리고 잡는 위치 타격 방법 그리고 본드 칠하는 법 다 초보자들도 할 수 있게 지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수강생들은 지도사의 설명에 따라 미리 재단된 목재를 하나하나 결합해갔습니다. 점차 완성되어가는 소품을 보며 들뜬 표정을 짓기도 했는데요. 김종현 목공예 지도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합니다.
시작을 하게 되면 집중을 많이 하니까 질문은 거의 없고, 대신 이제 저희가 알려준 망치 그 타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한 20분 정도 지나면 갑자기 자신감이 붙습니다. 그러면 이제 천천히 세게 박아야 되는데 갑자기 무슨 이제 따다다다다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저희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에요. 특히 망치를 타격을 하다가 손이 가까이 있을 때 손을 타격을 하게 되면은 뭐 손톱이 빠진다든지 멍이 든다든지 뭐 더 이상의 큰 부상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안전을 제일 우선시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공예 체험에 관심 드는 한국 시민이 이 연령대별로 참 다양한 것 같다고 전했고요. 많은 수강생을 만나며 뿌듯한 순간에 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시범 운영 기간에 한 200여 분 정도 오셨고요. 그 중에서는 뭐 초등학교 어린 학생도 있었고 거의 그 9순 정도 되시는 제가 알기로는 92살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분도 오셨고 전부 다 오셔서 작품 하나씩은 다 만들어 가시고 뿌듯해 하시고 뭐 그랬습니다. 뭐 아무래도 뭐 뿌듯한 내용은 본인이 만든 작품을 보고 좋아할 때 그리고 이제 체험을 마치고 갈 때 딱 한 말씀을 해주세요. 너무 재밌었다고. 그냥 아 재밌겠지라고 기대 반 뭐 이렇게 왔는데 너무 재밌었다고 하실 때 그리고 한 번 오신 분이 또 오세요. 재방문을 하시는데 그 다음에 오실 때는 처음 오실 때보다 훨씬 더 잘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때 가장 보람을 느끼죠.
그리고 김종현 지도사는 이 불암산 목공예 체험장이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성취감, 나도 뭔가를 이렇게 잘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아주 작지만 동기부여를 해드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목공을 체험을 하고 싶은 분이라면 뭐 혼자 오셔도 좋고 뭐 초등학생 이상 자녀와 같이 가족이 오셔도 좋고 연인, 부부 그 누구나 언제든지 가벼운 마음으로 오셔서 직접 만들고 가족이 오시면 이제 아이들 만드는 거 사진도 찍어주고 즐겁게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서재한 주무관은 바쁜 일상 속에서 이 나무를 만지며 실용적인 소품을 만드는 힐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요. 체험을 마친 노원구민 황윤미 씨는 아이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이라 더욱 만족스럽다고 말합니다.
집이 여기 가깝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이런 게 생겼네 하고 구청에 전화해서 어떻게 등록하는 건가요? 물어봐서 마침 또 오늘 애들이 개교 기념일이어가지고 학교를 안 갔거든요. 그래서 친한 친구하고 같이 와서 체험하게 됐어요. 애가 워낙 이렇게 만드는 걸 좋아해가지고 좋아하겠다 생각해서 신청을 했어요. 우선은 사포질이 좀 힘드네요. 애도 느꼈겠지만 저도 많이 느껴요. 제가 들어간 공도 있고 해서 집에 가져가면 아주 소중하게 다룰 것 같아요. 스트레스 많은 주부들도 오셔도 좋을 것 같고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아이들 뭐 방학 때나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이 자리가 고물상 자리 그런 자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나가다가 이런 게 생겼구나 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수강생 9살 김나희 어린이와 어머니 조은정 씨가 체험을 했는데요. 이 김나희 어린이는 완성된 강아지 책꽂이를 보면서 자신이 모아둔 여러 인형을 이 책꽂이에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고요. 조은정 씨는 이 소품을 직접 만들면서 스트레스가 풀렸다고 합니다.
재밌었어요. 강아지 만드는 거요. 그것보다 인형집 만드는 게 더 우선이었어요. 네.
이걸 인형집으로 해서 쓸 거라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집에 인형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근데 너무 재밌었고요.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고 평소에 나무를 만질 게 일이 없잖아요. 근데 나무를 만지는 이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전에 여기 근처에 화랑개 철도공원에도 한 군데서 있거든요. 거기서 해보고 좋다고 생각했는데 거기는 아이랑 방학 때만 갈 수 있고 예약을 하기가 힘들어요. 거기는 이제 또 가까운 곳에 생기니까 좀 이렇게 평일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주방에서 쓸 수 있는 거 관련된 것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지금 트레이도 있긴 있더라고요. 보니까 트레이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요.
특히 어른분들이 스트레스가 많은데 마땅히 할 만한 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나무도 만질 수 있고 네, 스트레스도 풀릴 수 있고 특히 사포질할 때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좋다, 생각보다 괜찮다 하는 표현 영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I've been hearing so much about your cooking lately. Is it really as good as they say?
My cooking? It's not half bad. I even won the award at the food contest last month.
Wait, you won a food contest? That's amazing. What did you make?
Well, it was a dessert contest, and I made a cheesecake.
That sounds incredible. I can practically taste it just thinking about it. You're going to have to share the recipe with me sometime.
Absolutely, and I'll bake one for you too.
잔의 음식 솜씨를 물었더니 꽤 괜찮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It's not half bad.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좋다, 이런 표현입니다.
My cooking isn't half bad. My cooking is very good.
자, 같은 표현입니다.
It's not half bad.
좋다는 표현, 여러 가지 문장을 통해 들어보시죠.
My new recipe for chicken curry. It's not half bad. My family loved it.
네, 닭 카레 요리요? 괜찮아요. 우리 가족 모두 좋아했어요.
The book I'm reading? It's not half bad. I can't put it down.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요? 좋아요.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This coffee shop's cappuccino? It's not half bad. One of the best I've had.
여기 커피점의 카푸치노요? 괜찮아요. 내가 마셨던 것 중에 최고입니다.
It's not half bad.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좋다.
It's not half bad.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들어보겠습니다. I've been hearing so much about your cooking lately. Is it really as good as they say?
My cooking? It's not half bad. I even won the award at the food contest last month.
Wait, you won a food contest? That's amazing. What did you make?
Well, it was a dessert contest, and I made a cheesecake.
That sounds incredible. I can practically taste it just thinking about it. You are going to have to share the recipe with me sometime.
Absolutely. And I'll bake one for you, too.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I've been hearing so much about your cooking lately.
최근 당신의 요리 솜씨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얘기를 듣고 있어요.
Is it really as good as they say?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좋아요?
My cooking?
내 요리 솜씨요?
It's not half bad.
괜찮아요.
I even won the award at the food contest last month.
지난달 음식 경연에서도 이겼어요.
I made a cheesecake.
치즈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That sounds incredible.
놀랍네요.
I can practically taste it just thinking about it.
단지 생각만으로도
practically
사실상 맛을 느낄 수 있어요.
practically
사실상 다름이 없다.
I'm not a team leader. But I'm practically running the team.
나는 팀 리더가 아니지만 사실상 팀을 이끌고 있다.
Practically.
사실상 다름이 없다.
My cooking? It's not half bad. I'm practically the main chef in our house.
내 요리 솜씨요? 좋아요. 나는 사실상 우리 집에서 주 요리사입니다.
It's not half bad.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좋다. 생각보다 괜찮다.
It's not half bad.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ve been hearing so much about your cooking lately. Is it really as good as they say?
My cooking? It's not half bad. I even won the award at the food contest last month.
Wait, you won a food contest? That's amazing. What did you make?
Well, it was a dessert contest, and I made a cheesecake.
That sounds incredible. I can practically taste it just thinking about it. You're going to have to share the recipe with me sometime.
Absolutely. And I'll bake one for you, too.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It's not half bad.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좋다. 생각보다 괜찮다는 표현 배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